우리 양정회는 지난 7월달, 8월달 네, 이래 양 두 달간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이들 또한 있죠. 뭐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또한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시고 참석하셨던 선생님들도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재물을 드려가면서 맡겨진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학교 수련의 기간에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이런 은혜의 시간이 성경학교와 수련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매주일 내가 교회에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때와 같은 은혜가 계속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다지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성경학교와 수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때로는 내가 은혜 받아 어떤 집회의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점점점 그 뜨거웠던 열기들이 사그러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되돌아보면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았는데 다시금 식어져가는 모습들이 당연한 것인가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대 왕이고 그 앞에 있는 12대 왕은 아하스로서 그의 아비인가 동시에 어쩌면 최악이라고 평판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왕으로서 잘했다, 성군이다 이 명함조차 내밀 수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왕이다라고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왕이죠.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더불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악행들을 당연히 다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렸죠. 왕으로서는 한 행동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았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양심에 꺼리 낄 것 같은 여호와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악하게 하겠다. 마음 편하게 우상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12대 왕이었죠. 이런 12대 왕 다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니 나의 전대 왕의 그 혈통을 이어받고 있으니 아, 나 또한 저렇게 살아볼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그 즉위하고 난 뒤에 그 젊은이의 나이 25살 그 젊은이의 나이 때 한 일이 바로 오늘은 읽지 않았으나 29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문, 닫혀진 그 문을 여는 것으로 그의 왕의 행위를 그 길을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단순한 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었으니 백성들 알아서 들어오시오가 아닙니다. 그 연 곳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한 그게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첫 번째 일인 것이죠. 얼마나 벼르고 벼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할 것이 저 일이라고 큰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즉위하고 난 뒤에 어쩌면 나라의 곳곳을 돌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북쪽에 있던 것들은 아수르에서 망하였고 그리고 우리 족속이라 할 수 있던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던 많은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압박이 오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부구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내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의 재정비였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을 그는 먼저 하였을까요? 그는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제가 굶었을 때 저에게 뭘 주면 제가 기분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가 토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저희 집사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십계명의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에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3, 4, 5, 6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 1계명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1계명 먼저 오게 되는 것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선행되어져야 하는 꼭 지켜져야 하는 이 계명. 이것을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을 개방함과 동시에 정비를 진행한 것이죠.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 곁에 나의 바로 옆에 나의 삶의 모든 곳곳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러한 성전 재정비 사업의 적재적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 동원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모든 것을 잘 하게 되죠. 레위 사람들도 지파들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세워진 제사장들 또한 그들의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정비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난 뒤에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가 아니라 왕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왕은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히스기야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순리대로 그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사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또 찬양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오늘날로 보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것,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난 뒤에 교회를 다 정비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땀을 닦고 내일 문을 열어야지가 아니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 제사와 찬양 그 모든 것이 그 가운데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서 권위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회중을 향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전에 제물과 감사제물 마땅히 가져오너라. 회중에게 얘기죠. 바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명령은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쯤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나서 이런 명령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거죠. 바로 감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도 2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히스기야의 즉흥적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이라였다는 거죠. 한 사람의 깊은 감동도 분명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성전을 재정비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뜻 아래서 그들이 해야 될 바른 행동, 해야 될 올바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성전의 재정비와 제사. 이것이 바른 행동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해야 할 마땅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제사다운 제사를 드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영광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서 올라왔고 채워진 바퀴 탔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예상된 기쁨이 아니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기획한 이런 기쁨이 전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알고 기획해서 기쁨을 끌어내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쯤이면 이것을 해야 되겠지라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무리에게 그 영광을 임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로서 하나됨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 정쟁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앞서서, 누군가는 중간에서, 누군가는 후방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들에게 임하였던 영광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했던 그 영광도 그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큰일을 할 때 계획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기획의 단계에서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일의 중간에 발생하게 되면
간혹 당황스럽거나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고 그 뒤로 많은 것이 꼬이고 결국은 어찌 보면 뭐 행사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발 행동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가지 더 했는데 뭐냐? 바로 많은 이들이 재물을 들고 오느라 우리 함께 하자라는 거죠. 바로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죠. 내가 해보니,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보니 너무 좋더라.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나의 밑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이 오너라. 같이 하자. 라는 이런 돌발적인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제단에서 이곳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도전을 던집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혀진 성경을 풀어내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던집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던 우리 성도님들 상 가운데 더 기도하십시오. 더 예배드리십시오. 그냥 하는 예비 말이 아니죠. 기도해보니 예배드려보니 너무 좋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해보니 우리의 지금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 상향이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상한 멘트처럼 매번 하는 그 멘트처럼 기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 히스기야처럼 지금 기쁨이 임하였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자리에 섰던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 이러한 모든 선택들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거, 히스기야가 예배드리는 거, 성전을 정비하는 거, 이 모든 것 그가 한 것 아니죠. 인물이 집중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과 기쁨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새 성전의 건축을 새 성전의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새 성전의 정비를 실제로 행하였던 그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을 그냥 감동으로 두지 않고 실천으로 이었다는 것, 그것을 연결고리로 했다는 것, 그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생각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기쁨은 히스기야와 일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전체 나라로 볼 때는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조금 더 크게 일을 벌립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보니 좋더라. 아, 우리 예배가 더 되어져야 되겠다. 어쩌면 조금 더 액션이 큰 사람이기도 하죠. 적당히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만 따르면 그냥 뭐 적당히 우리끼리만 좀 좋아지자, 우리끼리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이것을 크게 확장시키자라는 것이 오늘 30절부터 나오는 바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왕의 이름으로 유월절 절기에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회복이 있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들 그 안에서 정비와 제사, 바로 예배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한 그의 스케일이 보통을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또 그 위에 북방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보냈다는 겁니다. 다 보냈다는 거. 내 나라에 내 민족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다 보냈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다 오너라. 다 오세요. 다 함께 하자입니다. 그는 지금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인데 다른 나라까지 신경을 쓰다는 거죠. 왜 다른 나라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저 북방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그 다 하였고 해방하였고 길목마다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집안에서 하나하나 내려올 때 그들은 막힘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콜링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스케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죠. 히스기야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어떤 말씀에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옵니다. 조금 똑똑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조금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잣대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조금 뒤에 해야 될 것 같고 저것은 지금 할 만하네 해보자. 하나님은 커다란 덩치로 다 줬는데 쪼개고 있다는 거죠. 만약 히스기야도 만약 이런 성향이었다면 그는 일단은 우리 민족에게만 한번 보내볼까? 그 다음 또 좋으면은 또 북이스라엘 한번 살살 초청해보고 므낫세 에브라임 한 번씩 더 초청해보자 이런 쪼개는 스타일이었다면은 나누는 스타일이었다면 재보는 스타일이었다면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갔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재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의 순종이 있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놀라움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선포는 딴지를 걸려면 너무나도 쉽게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부터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유대 달력 1월 14일 날 진행되어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2월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왜 1월달 해야 되는 걸 갖다 2월달로 하느냐. 정확하게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월달이지 않느냐. 왜 네 마음대로 2월달을 하느냐. 우리 11개월 뒤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본질을 알았습니다. 1월달, 2월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와 타당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합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기획을 해보세요. 나의 생각이 이거니까 이대로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끝에 하였다는 거죠. 물론 이 논의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히스기야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유다 땅에 그리고 우리 이 민족, 이스라엘, 하나 된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 유월절 회복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물론 절차나 형식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은 잡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섰다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그것에서 가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굳이 1월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7일이나 좀 뒤에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다른 어떤 특별한 일, 먼 지방에 있을 때 그 뒤에 좀 지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어쨌든 2월달이라는 것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던 절차와 법칙이 때로는 뒤로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받은 음성이 아니라 혼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에 오픈해놓고 그 공동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그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부 교회에 또 때로는 과거에 이런 분들이 많았죠.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큰 감동과 충만함이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신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노회에서 고신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지 마라. 하지 마라. 방언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못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내려오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공동체 것을 들고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있느냐? 네가 하는 말이 정녕 옳긴 한데, 네가 하는 생각이 정녕 옳기는 한데 그것이 지금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있느냐,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질서가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였던 행동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히스기야 왕이 쓴 이 유월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많은 것들을 공포하고 정하고 난 뒤에 보발군을 보내게 되죠. 전 지역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전 지역으로 보내게 돼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한 무리는 조롱하며 비웃는 무리요. 또 다른 무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름에 응한 이들입니다. 누가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러나 오늘날은 누가 옳은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무리에게 동일하게 유월절 초대 메시지가 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받고 한쪽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비웃는 무리보다 유월절에 동참한 무리가 더 많다는 거죠. 그 근거가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라는 거죠. 적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모였다는 거죠. 유월절 절기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통했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방백들도 마음을 돌리고 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있을까요? 왜 히스기야의 그 처음부터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순간들을 다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코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월절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정결 예식을 취하지 못해서 레위 지파들이 집단으로 그들을 정결 예식을 취해줍니다. 그리고 므낫세 무리들과 일부 무리들은 그들의 어떤 정결 예식 그리고 유월절 절기조차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냥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이들은 많은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영적인 육적인 것으로 많이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들은 다운됐다는 거죠. 어둠의 그 권래에 권세에 박혀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이들을 도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히스기야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너희 가지고 있는 고민들, 너희 형제 자매가 포로로 잡혀갔고 너희 자녀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얼굴이 너희에게서 떠날 거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오라고 합니다. 여전히 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어디입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만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전만에서만 그 일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는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간 진행되어집니다. 깊은 임재라는 거죠. 단순한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한 번의 어떤 말의 들음과 어떤 제사와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찬양이 일어나고 일주일 동안 어떤 피의 제사가 일어나고 그 피의 비린내가 나를 힘든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준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 많은 모임 무리들이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뭐 1부 예배 드리신 분, 2부, 3부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좋습니다. 한 시간 더 할게요. 아멘 안 하시나요?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일절 절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들여보니까 내가 회복되었다. 어떤 회복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형제가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가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 눈에 보이는 거, 나의 주변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회복이 유월절 기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너무 놀랍고 좋은 날이니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들이 건의했던 건 한 번 더 합시다. 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일주일 더 합시다. 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아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네,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네, 희망사항.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유월절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됩니다. 온갖 희생물들이 다 와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그 시간과 먹는 것들과 잠을 자는 숙박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동반되어지는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해결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그 당시에 있던 방백들, 소위 재물을 가지고 있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에 함께 동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약간의 재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기쁨이 일어날 때 그 재정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에 동참한 자는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 순간이 기쁨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은 기쁨 안에 거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방백들과 히스기야는 그 유월절 안에 거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있으니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변화되었으니 이런 기쁨의 순간이 일주일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 원 플러스 원, 유월절 하고 또 유월절 하고 난 뒤에 31장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왕 아하스는 너무나도 이렇게 볼품없는 왕, 해서는 안 된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앞 상관이 이렇게 저질러온 많은 일들은 지금 그 다음 때 온 누군가는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이렇게 다 파쇄해야 되는 그런 감당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장에 보면은 기쁨으로 가득한 자들, 유월절하고 또 유월절을 했었던 기쁨이 차고차고 넘쳤던 이런 기쁨의 역사가 어떤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제일 처음에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 다음 뭐냐?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31장에 무엇을 하느냐? 자발적으로 우상을 타파합니다. 깨뜨리고 찍어버립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들의 과격성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니 우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상이 내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상이 옆에 있으면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파쇄해야 되는 것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바뀐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 참된 예배. 깊은 예배, 때로는 긴 예배,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는 훌륭한 설교자를 통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훌륭한 예배팀을 통해서, 훈련의 세션, 훌륭한 건물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실현되어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드려야 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그 북방에 있던 자들은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그 목숨의 위험인 것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전으로 내려왔습니다. 희생과 헌신이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의 재정비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였습니다. 어른들이 성전을 재정비하고 어른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어른들이 기뻐하게 될 때 그 모습은 가족과 다음 세대들이 보게 됩니다. 7, 8월 동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쩌면 피상적이고 짧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주 이러한 예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시기이죠. 모든 것이 열악해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그러함에도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히스기야 왕도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왕이 되고 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압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제사장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드린 것이 예배. 왕이 스스로,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예배자리를 채우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예배와 기쁨으로 그 예배를 감당하게 될 때 다음 세대는 매주일이 수련회와 같은, 매주일이 성경학교와 같은 그 은혜의 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라.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라.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개혁의 일을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픔의 상처가 변화되었고 아픔의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양정교회가 변화되며 양정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